온실가스 정체를 찾아라.
등장인물 나니 주인공 코리 나니의 친구 CO2 기상이 기상청 캐릭터 여행 안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주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입니다.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태양계의 행성을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것끼리 묶어보면 태양과 비교해 볼 때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은 지구형 행성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있고 기체로 만들어지고 밀도가 낮은 목성형 행성으로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습니다. 지구형 행성 중에 하나인 지구는 다른 행성에서 볼 수 없는 대기와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 있는 생물권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으로 구성된 대기권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물, 얼음, 수증기로 구성된 수권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전 우주에서 지구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며 이러한 지구가 특별한 이유는 생물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놓여 있어서 생물들이 살아가기에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지구의 자전축은 23.5도로 기울어져 있어 계절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현재의 살기 좋은 지구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니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기후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날 나니예요. 저랑 같이 여행을 떠날 친구 코리와 모르는 것을 친절하게 설명해줄 기상이를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코리예요. 저는 지구 온난화의 범인으로 오해받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나니와 함께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상청 캐릭터 기상이입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 함께 알고 대처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봐요.
그런데 기상이랑 기후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날씨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기온, 바람, 비 등의 대기 상태를 말해요. 즉, 날씨는 특정 지역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현상이에요. 이 기상현상으로는 바람, 비, 구름, 눈, 무지개, 천둥, 번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날씨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상태를 기후라고 한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후는 먼저 좁은 의미로 설명하자면 평균 기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수개월에서 수십 년, 수천 년, 수백만 년 동안의 날씨를 관찰해서 통계적으로 설명한 평균 기상이에요. 세계 기상기구인 WMO에서는 기후평균의 산출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여기에 온도, 강수, 바람, 습도 등 기상을 포함하죠.
좁은 의미 말고 넓은 의미의 기후는 뭐예요?
넓은 의미의 기후는 통계적 설명을 포함해 기후 시스템의 상태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대기뿐만 아니라 해양, 빙하, 지표면, 생태계 등에 나타난 변화도 기후변화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날씨는 짧은 주기로 변하지만 기후는 위도, 바다와 육지의 분포, 지형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매우 느리게 나타나요.
기후는 원래 조금씩 변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기후는 꾸준히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도 변하는 중이에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서는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사람이 활동하면서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온실가스가 더해져서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원인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과 UN 기후변화협약 모두 기후변화를 자연적인 현상보다는 사람의 활동 때문이라고 강조한 거죠.
그럼 기후변화는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만든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나타나나요?
아니요. 기후변화는 인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요인으로도 변화해요. 기상법을 보면 기후변화란 인간 활동이나 자연적인 요인으로 기상현상이 평균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해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뭐예요?
기후변화의 원인은 자연적 원인과 인간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원인이 있어요. 자연적 원인에는 대기, 해양, 육지 등의 상호작용에 의한 변화, 화산 분출에 의한 공기 중 미세먼지의 영향, 태양 활동의 변화, 지구 공전 궤도의 변화 등이 있고요. 인간 활동에 의한 원인으로는 화석연료 사용과 숲의 파괴 등이 있어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는 어떤 게 있어요?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2004년에 1770년에 비해 70% 이상 증가했어요.
우리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무조건 덮어씌우는 것은 좀 억울해요.
맞아요. 지구 대기의 1%를 구성하는 온실가스는 지구에 들어오는 짧은 파장의 태양에너지를 통과시키면서 지구로부터 나가려는 긴 파장의 적외 복사 에너지는 흡수해서 지구를 덮이는 담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만일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없었다면 지구에 들어온 태양열이 그대로 나가버릴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생물이 살기 적당한 온도를 가진 지구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이산화탄소와 친구들이 지금처럼 지구를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었는데 갑자기 지구 온난화의 범인 취급하는 것은 서운해요.
글쎄, 지구가 온실효과 때문에 지금처럼 살기 좋은 것이 된 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너무 급하게 변하면 안 좋은 거 아닐까? 이산화탄소 말고 다른 온실기체도 있어요?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주요 온실가스 6가지에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화탄소, 수소와 불화탄소, 불화유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산림벌채, 에너지 사용,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의 연소 등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대기 중 0.03%를 차지해요.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고 낮에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할 때 영양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자연적인 균형에 의해 지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일정 수준을 유지했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 이산화탄소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그런데 현재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약 60%가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중 화석연료의 사용이 80에서 85%, 숲 훼손, 토지 개발 등이 15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밖에 다른 친구들은요?
가축 사육, 습지, 논,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 더미 등이 발생하는 메탄은 조금 더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명체가 살고 있는 이상 줄일 수 없는 온실가스예요. 우리가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 양의 약 15에서 20%를 차지하죠.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200분의 1 정도로 적지만 이산화탄소보다 약 20배 정도 강한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온실기체로 메탄가스도 만만치 않네요.
그 밖에도 석탄, 폐기물 소각, 질소 비료 등 화학 비료의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 에어컨 냉매, 스프레이 제품 분사제 등에서 발생하는 수소 불화탄소, 반도체 세정 때문에 발생하는 과불화탄소와 전기 제품과 변압기 등의 절연체 등에서 발생하는 육불화황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 이산화탄소 하나만 문제인 것 같진 않은데, 그것 말고도 기후변화의 원인이 또 있나요?
저도 우리 온실가스 말고 다른 이유로도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후변화는 옛날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었을 테니까요.
당연하죠. 자연적인 원인으로도 기후변화가 일어나요.
자연적 원인이라고요?
유고슬라비아의 천문학자 밀란코비치는 지구가 받는 태양에너지를 측정해서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 공전 궤도의 형태 변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등에 의해 지구가 받는 태양의 복사에너지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구 기후는 10만 년을 주기로 추운 빙하기와 더운 간빙기를 반복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10만 년? 지금 지구 나이가 몇 살이지?
그건 내가 잘 알지. 지구 나이는 대략 45억 4천만 살이고 약 200만 년 전에 사람들이 나타났어.
그럼 10만 년이 20번 반복될 동안 우리 인간들이 지구에 살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연적 원인에는 공전 궤도와 자전축 기울기 말고도 태양과 지구 간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근일점 변화나 화산 폭발로 인한 성층권 온도와 대류권 온도 변화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 항공우주국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북극 바다 주변을 관측한 결과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상당한 양의 메탄가스가 방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럼 빙하 속에 수백 년간 갇혀있던 메탄가스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구 온난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북극 얼음은 더 빨리 녹게 되면서 다시 더 많은 메탄가스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북극 빙하가 녹을수록 기후변화가 더 빨리 일어날 수도 있어요.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어떤 게 있어요?
우선 공룡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죠?
공룡이 사라진 것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요?
한때 지구상에 존재했던 공룡들이 일제히 사라져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가설은 루이스 알바레스가 1980년에 주장한 소옥성설이에요. 궤도를 이탈한 소옥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먼지구름이 지구를 뒤덮었고 그 때문에 기후가 급격하게 변해 공룡이 살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소옥성설 말고 또 다른 가설들도 궁금해요.
그 외에도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로 기후가 변해서라는 가설과 대륙이 이동하면서 계절의 변화가 뚜렷해지고 이에 공룡이 적응하지 못해서라는 가설 등 그 원인은 모두 달라요. 하지만 공통된 주장은 기후변화 때문에 공룡이 사라졌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럴듯한 가설인 것 같아요.
그럴듯한 게 아니라 맞는 말이네 뭐. 그럼 공룡이 사라진 곳은 기후변화 때문이지 우리 이산화탄소 책임은 아닌 거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기후변화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1912년부터 201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는 0.75도씨나 상승했어요. 바닷물의 높이도 이전에 비해 30에서 40cm 올라갔고요. 이런 기후변화로 지구의 평균 온도와 해수면이 변화했어요.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해수면 상승은 생존을 위협해요. 바닷물이 높아지면 작은 섬으로 구성됐거나 육지의 높이가 낮은 나라들은 바닷물에 잠길 수도 있거든요.
아직은 아닌 거죠? 설마 벌써 그런 곳이 생긴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진행되고 있는 곳은 있어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나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몰디브 사람들은 해수면 상승이 두려운 나머지 가까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돈으로 뚝을 쌓고 있어요. 많은 과학자들은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네덜란드는 국토의 6%, 아시아에 있는 방글라데시의 국토는 17.5%가 물속에 잠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투발루는 어떻게 됐는데요?
투발루 국민들은 2001년에 국토 포기를 선언하고 근처의 호주나 피지 등에 이민을 받아줄 걸 요청했어요. 하지만 해당 나라들이 거부한 탓에 기후 난민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죠. 남태평양과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들도 투발루와 비슷한 운명이고요. 이처럼 육지가 바닷물에 잠기면 바닷가 주변 공업단지나 항구 등은 물론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후 난민은 전쟁이 아닌 날씨 변화 때문에 고향을 등지게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의 맹그로브 지역은 1988년 거대 해일의 습격을 받은 뒤로 땅에 소금기가 배어들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물을 마실 수도 없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 하는데 갈 곳이 있나요?
이상기후가 계속되면 2030년에는 1,700만 명의 방글라데시인들이 기후 난민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인도는 방글라데시 기후난민 유입에 대비해 국경지대에 4,100km에 달하는 철조망을 설치했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는데 서운하겠네요.
2011년 10월 미국 컬럼비아 대학 지구연구소 전문가들은 연간 1천 명에 달하는 기후난민이 발생한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또한 난민감시센터와 노르웨이 난민협의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한 기후난민은 2010년 한 해만 4,200여 만 명에 달한대요. 2009년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예요. 이런 기후난민의 90% 이상은 홍수나 폭풍과 같은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인 기상재해 때문에 발생했고요.
가뭄이나 홍수 같은 것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요?
비와 눈 같은 강수량은 지구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동물과 식물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지구의 기후변화에 따라 지역마다 급격히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죠. 아라비아 사막이나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홍수가 종종 일어나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요?
2005년 9월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2002년 8월 우리나라 동해안 강릉 지역에 하루 동안 무려 870mm를 한꺼번에 쏟아부었던 태풍 루사는 지구가 더워지면서 태풍이 강하게 발달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처럼 가뭄과 기습폭우로 지구 환경은 몸살을 앓고 있죠.
가뭄이나 기습폭우가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거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 않나요?
원래 아프리카 수단에는 소와 양을 키우는 북부 아랍인들과 농사를 짓는 남부 흑인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식수가 넉넉했기 때문에 북부 목동들이 남부 농민들의 강물을 먹여도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지구온난화 때문에 인도양 상공에서 생겨나던 계절풍이 사라졌고 이 때문에 지난 20년간 수단 남부의 강수량이 40% 이상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농민들과 목동들은 물을 놓고 싸우기 시작했죠. 결국 다르푸르 내전이라고 불리는 큰 전쟁까지 일어났어요.
우와, 물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났다고요?
현재 물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인은 11억 명이에요. 특히 아프리카, 남미 등은 문제가 심각해요. 유엔은 2025년에 이르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절반이 물부족 상황에 처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특히 중동의 나일강, 북동아프리카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인도 지역의 인더스강을 둘러싸고 댐 건설이나 담수 이용에 대한 나라별 입장 차이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내에 이 강들의 주변 국가에서는 물로 인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죠.
전쟁까지 일어난다는 건 그만큼 인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들도 살기 힘들어졌다는 거네요?
안타깝게도 그래요. 인류가 발견한 지구상의 생물들은 동물이 150만여 종, 식물이 50만여 종인데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는 조류의 10분의 1, 양서류의 3분의 1, 포유류의 5분의 1이 멸종위기에 처했대요. 그리고 멸종 속도가 전에 비해 1000배 이상 빨라졌고 20분마다 한 종씩 사라지고 있어요.
우와!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게 많은 생물들이 멸종한다고요?
주된 원인은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남획 등이에요. 특히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바뀌면서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들은 그 지역을 떠나야 해요. 움직일 수 없는 식물들이 살 수 없게 되면 움직이는 동물들도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죠. 뿐만 아니라 지구 온도가 1.5에서 2.5도씨 정도 더 더워지면 2050년까지 지구 생물들의 15에서 37%가 멸종할 거라고 해요.
그럼 당장의 대책을 세워야 하잖아요.
과학자들은 멸종위기에 처한 각종 식물의 씨앗과 표본을 보존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또 유엔은 멸종위기 생물 명단을 발표하는 등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각 나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왜 서로 협조를 안 하려고 해요?
그거야. 환경을 보호하려고 개발을 안 하면 당장 손해를 보니까 그렇겠지.
일반적으로 식물 분포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온도, 강수량 같은 환경 조건에 따라 결정돼요. 이외에도 빛의 양과 공기 등이 있는데 특히 기온이 1도씨만 변해도 나무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죠.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의 숲을 이루는 대부분의 나무들은 온대지방에서 잘 자라는 소나무, 잣나무, 은행나무 등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온대지방보다 더운 나열대지방에서 잘 자라는 동백나무, 종려나무, 오렌지 등을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는 온대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든 아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든 종류가 달라도 있기만 하면 되지 않나?
우리나라 숲은 한 해에 4,1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자동차 1,518만 대가 내보내는 양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6억 2천만 톤 중 약 6.6%에 해당돼요.
그래, 우리 이산화탄소도 가끔 숲에 들어가서 쉬고 싶을 때가 있다고.
산림 1헥타르는 매년 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저장하고 매일 18명이 숨쉴 수 있는 산소를 제공해요. 아마존 열대우림은 지구 산소의 10%를 제공하고 있지만 개간과 벌목으로 지금도 2초당 축구장 한 개 정도의 면적이 사라지고 있어요.
결국 이산화탄소가 쉴 수 있는 숲이 줄어드니까 밖으로 나와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다는 거네요. 그럼 숲을 안 없애면 되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서부에서는 최근 나무가 죽는 속도가 두 배 빨라졌어요. 해충의 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없던 새로운 해충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생기던 나열대성 해충인 꽃매미가 2006년부터 서울과 경기, 전북 정읍, 경북 상주에서 나타났다고 하네요.
나쁜 벌레들! 이런 틈을 타서 나무들을 죽이다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가뭄과 이상고온 현상이 계속되면 산불이 발생하기 쉬울 뿐더러 그 규모도 커져요. 최근 호주, 미국, 러시아 같은 곳에서는 대형 산불이 자주 일어나 그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산불이 일어나면 숲은 줄어들 거고, 숲이 줄어들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산불은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내뿜어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산불이 나고 산불이 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더욱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나무나 숲 말고 지구 온난화로 생기는 다른 문제들도 있어요?
지구가 더워지면 나무의 종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바닷속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요. 바닷물에는 따뜻한 흐름인 난류와 차가운 흐름인 한류가 있어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난류가 한류를 밀고 올라와서 한류가 못 내려오게 막아버리죠. 그렇게 되면 바닷물의 흐름인 해류가 바뀌어서 우리나라가 위치한 북태평양에는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가 번성하고 대신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줄어들죠. 결국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대구, 명태 등은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사라지거나 줄어들어요.
이러다간 제가 좋아하는 생선도 마음대로 못 먹겠어요.
이처럼 지구가 더워지면 나무의 분포뿐 아니라 물고기도 자신에 맞는 환경을 찾아 이사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바닷속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맞아. 그리고 황사도 문제인 것 같아. 황사도 기후변화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황사는 1970년대 23일, 1980년대 41일, 1990년대 70일, 2000년대 117일 이렇게 발생일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황사는 겨운에 얼어있던 건조한 땅이 녹으면서 잘게 부서지는데 이때 생겨나는 먼지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이나 사라지고 있는 숲, 가축 방목들로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 발생하는 날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구가 자꾸 사막으로 변하면 큰일인데 왜 자꾸 사막이 되는 거예요?
숲을 개간하거나 가축을 방목한 곳의 땅은 겨울과 봄에 풀이나 나무가 아닌 흙만 남게 돼요. 거기에 가뭄이 계속되면서 생겨난 흙먼지가 바람이 불면 계속 하늘로 날려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몇 년 반복하다 보면 흙은 다 사라지고 모래만 남게 돼서 결국 사막이 되는 거죠.
그런 곳에서는 풀도 살기 힘들겠네요.
뿌리로 흙을 잡아줄 수 있는 식물이 없어 흙은 사라지고 흙이 사라져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을 사막화라고 해요. 2007년 몽골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1200여 개의 호수와 연못, 850여 개의 강, 2300여 개의 개울이 말라붙었다고 해요. 현재 몽골 국토의 90% 지역에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몽골이라는 나라는 넓은 초원이 있어서 참 좋은 곳인 줄 알았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초원이었던 몽골이 2100년쯤에는 아예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고 해요. 땅이 사막으로 변하면서 더 이상 유목을 할 수 없는 유목민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빈민으로 전락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도 몽골의 초원은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중국 내몽고 지방의 호수 차칸누르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의도의 30배에 이르는 넓은 면적이었어요. 하지만 2002년 이후로 호수가 서서히 마르고 있어요. 방목한 가축들이 풀을 다 먹어치운 데다 지구온난화로 강수량도 줄어들고 있어서 서쪽 호수는 완전히 소금사막으로 변했고 동쪽 호수도 말라버릴 위기에 처했죠.
그럼 몽골을 도와주는 게 우리나라 피해를 줄이는 거네요?
사막화 지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기업과 정부는 2008년부터 몽골 지역에 녹지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몽골 말고 다른 지역에는 사막화가 없나요?
유엔 환경 계획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사막화된 땅은 아프리카 지역의 사막보다도 넓은 남한 면적의 167배가 넘는다고 해요.
으아, 그렇게나 많이요?
이미 전 세계 땅의 3분의 1 지역에서 사막화가 진행 중이고 매년 6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사막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막화가 계속되면 2030년에는 7억 명 이상이 물을 찾아 떠돌아다녀야 해요. 사막화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의 문제인 거죠.
전 지구의 문제라니. 저한테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더 그래요. 지난 50년간 브라질 크기만한 810만 제곱킬로미터 지역이 사막화되었거든요. 정말 그냥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두려운 일이 된 거죠.
그럼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서 어떤 대책 같은 걸 세우지 않나요?
유엔 환경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가축을 키우는 전 세계 방목지의 63%와 비가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지의 60%, 저수지 등의 물이 필요한 경작지의 30%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사막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려 110개국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막화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70년대 초부터 사막화 방지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이미 시작돼서 1977년에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유엔 사막화 대책협의회가 개최된 걸로 아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1994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사막화 방지 협약이 채택됐고 그날을 기념해 매년 6월 17일을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로 정했어요. 사막화 방지 협약은 현재 194개국이 가입해 있고 우리나라는 1999년에 159번째로 가입해서 2011년 제10회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기도 했어요.
사막화 말고 지구온난화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다른 영향들이 있나요?
과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우리가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한다면 21세기 말인 2099년 즈음에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최대 6.4도씨까지 오르고 해수면은 59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해요. 가뭄, 호우의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태풍은 열대 해수면 상승으로 더욱 강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저도 조금 알아요. 우리나라의 21세기 말 기온은 1971년부터 2000년까지 과거 30년 평균보다 4도씨 오르고 강수량도 17% 증가했잖아요.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의 사과, 감귤, 대나무 등 주산지가 차츰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대요.
저도 알아요. 산업혁명 이전 1만 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는 불과 1도씨 내에서만 변했는데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들 잘 알고 있네요. 그래서 2006년 12차 기후변화협약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선 지구 평균 기온이 만약 1도씨 상승한다면 안데스 산맥의 작은 빙하가 녹아서 5천만 명 이상이 물 부족을 겪게 되고 매년 30만 명이 기후 관련 질병으로 사망할 뿐더러 영구 동토층이 녹아 러시아와 캐나다의 건물과 도로들이 손상되고 지구상 생물의 약 10%가 멸종위기에 처한다고 했어요. 이 도시가 상승한다면 남아프리카와 지중해에서 물 공급량이 30%까지 감소하고 아프리카를 비롯한 열대지역 농작물이 크게 감소하는 데다 아프리카인 최대 6천만 명이 말라리아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했어요.
그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3도씨 상승하면 최고 40억 명이 물부족을 겪는 등 유럽에서 10년마다 심각한 가뭄이 생기고 기근 피해자가 5억 5천만 명이 증가할 거고 최대 300만 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할 거예요. 그리고 최대 50%의 생물이 멸종할 거고요. 아마존 밀림이 파괴될 거예요. 4도씨 상승하면 50%의 물이 감소하고 아프리카에선 최대 8천만 명이 말라리아로 사망할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해안지역 인구 최대 3억 명이 홍수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요. 5도씨 상승하면 히말라야의 빙하가 소멸되고 중국 인구의 25%가 거주 영역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해수면 상승으로 작은 섬들과 뉴욕, 도쿄 등의 도시가 수장될 것으로 예상했어요.
기후변화의 영향은 전 세계가 똑같이 받나요?
기후변화는 북반구일수록, 고위도일수록, 대륙일수록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있고 아시아 내륙에 붙어있기 때문에 기온 상승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데 이 속도대로 간다면 약 100년 뒤인 2100년쯤 한반도는 산악지방과 북부지방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열대 기후로 바뀔 거예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집중호우와 태풍인데 30년 내에 최대 풍속이 70m가 넘는 슈퍼태풍과 맞닥뜨릴지도 몰라요.
집중호우랑 슈퍼태풍이요?
실제로 지난 2010년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서 8월 한 달 동안 24일간 비가 내리고 9월 하순엔 물폭탄으로 8천 가구가 침수되었죠. 4월엔 낮 최고 기온이 7.8도씨로 낮게 나타나는 한파가 있었고 8월엔 한강 수영장에 60만 명이 방문하는 등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요. 8월 20일에는 전력 사용량 사상 최대를 기록했어요.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니 더 무서워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강원 동해안 봄철 일조 시간이 1973년 이래 최악을 기록하고 강릉 37.1도씨의 폭염이 나타났죠. 충청지방에서는 기온 상승과 함께 해충이 생활하는 기주식물의 증가로 돌발병 해충인 꽃매미가 3년 만에 3,000배나 증가했고요.
그래도 남쪽 지방에는 별로 피해가 없었나 봐요.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대구에서는 3월에 53년 만에 눈폭탄으로 천여 곳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죠. 부산에서는 3월에 5.4cm의 눈으로 항공기와 여객선 등이 무더기로 결항했고 266.5mm의 폭우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했어요. 제주에서는 해수면이 5.1mm 상승해서 용머리 해안관광지가 침수되어버렸죠.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네요. 그런데 지구온난화인데 한파랑 폭설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겨울이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2010년의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와 미국, 유럽 등에서도 나타났어요. 그런 이유는 북극의 온도가 평균보다 10도씨 이상 높아져 밀려난 차가운 공기가 북반구 지역에서 한파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때 남미 지방은 홍수에 시달렸는데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남반구로 내려오면서 엘니뇨의 영향으로 생긴 따뜻한 수증기와 만나 폭우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북극의 온도가 높아진 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구온난화 때문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무조건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런 일시적인 현상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지구온난화가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는 2100년에 서울 면적의 4배가 넘는 곳들이 침수될 거예요. 그리고 국립기상연구소는 전국이 아열대권에 진입하고 태풍이랑 가뭄 같은 자연재해가 증가할 뿐더러 고온 현상 및 호우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그럼 우리 생활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대구나 명태 등 한류어종이 감소하고 참치나 고등어처럼 날류어종이 증가해서 태평양이 아닌 우리 동해에서 참치잡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농촌진흥청에서는 아열대 작물인 키위 농사가 확대되고 백두대간 같은 고산지대에서만 품질 좋은 사과 농사가 가능할 거라고 전망했고요.
그런데 지구온난화는 지구에 나쁜 영향만 끼치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아주 없다고 할 순 없어요.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으면 바닷길이 열려서 북극에 묻혀있는 석유나 가스 등의 자원도 개발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북극 주변의 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들은 서로 북극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합의한 국제조약이 없어서 분쟁만 심해지고 있죠.
그럼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는 거네요?
아무리 그래도 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는다면 생태계가 급격한 피해를 입고 전 세계적으로 나쁜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일부 지역의 개발 이익으로 그런 나쁜 현상들이 보상받을 순 없어요.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하다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어요. 1979년 제1차 국제기후총회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를 대표하는 기후학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했어요. 그 이후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등이 설립돼서 범지구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세계 여러 나라들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어요?
1992년에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를 막고 온실가스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을 채택했어요. 1997년에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해서 선진국들에게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했고요. 국제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국제적으로 노력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진국들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장을 돌리고 기계를 사용했어요. 그 결과 이미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를 뿜어냈죠. 사실 이상기후의 주범은 선진국인데 그 피해는 가난한 나라들이 입고 있는 셈이죠.
우와, 우리 이산화탄소보다 더 억울한 일이네요.
예를 들어 당장 나라가 바다에 잠길 위기에 놓여있는 투발루는 2004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국민 1인당 0.46톤에 불과해요. 참고로 미국은 19.73톤이고 우리나라는 9.6톤이었어요.
그럼 주범인 선진국들이 앞장서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992년 6월 브라질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각종 온실가스의 방출을 막는 데 주요 목적을 둔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되었어요. 하지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들은 반드시 뭘 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은 없었죠.
그렇다면 서로 협약을 체결해도 말로만 끝난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1997년 12월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6종류의 감축 대상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일 것을 결의했어요.
그럼 교토의정서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인다면 기후변화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얼만큼 줄일지는 누가 정해요?
우선 2008년부터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38개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등 대표적인 6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1990년보다 5.2% 이하로 감축하자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미국이 거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에서 약속을 안 지키다니 정말 너무 이기적이에요.
교토의정서는 2012년 말에 종료되는데 2011년 기후변화총회에서 2013년부터 5년 또는 8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어요. 중국,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들도 2020년부터 참여해야 하고요.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돕기 위해 기금을 조성해야 해요. 그런데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거부하고 있고 일본과 캐나다, 러시아 등도 교토의정서를 탈퇴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효력을 가질지는 불확실해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3년인 1차 협약 기간에는 의무 감축국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협약 기간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죠. 교토의정서에 찬성한 나라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평균 5%까지 줄여야 해요. 이 과정에서 할당량보다 많이 줄이거나 줄이지 못한 부분을 국가 간에 거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걸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해요. 앞으로는 국가나 기업이 스스로 탄소를 배출한 만큼 돈을 내고 탄소를 줄인 만큼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거죠.
탄소 배출권이요? 그건 누가 관리해요?
탄소 배출권은 UN기후변화협약에서 발급해요. 탄소 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고요.
기후변화에 대해 연구하는 국제기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각자 하는 일들은 다 다른가요?
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봤어요. IPCC가 제일 궁금해요.
IPCC는 1990년에 제1차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 이후 수년마다 한 번씩 기후변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2007년도에는 제4차 보고서까지 발표했죠.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죠.
맞다. 노벨상 받은 단체였구나. 나도 어디서 많이 들었다고 생각했어.
IPCC 보고서는 세계 과학자가 참가해서 기후변화와 그 원인을 규명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적, 사회적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분석했어요. 1990년에 발간된 제1차 보고서에서는 지구온난화의 과학적 증거 확인에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 노력을 촉구하는 UN 기후변화협약을 발족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죠.
그럼 IPCC가 UN 기후변화협약을 만드는데 제일 큰 공로잖아요?
그런 셈이죠. 1995년에 발간된 제2차 보고서에선 지구온난화를 인간에 의한 영향으로 결론 지었어요. 그리고 1997년에 아까 말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했어요.
그런데 IPCC에서는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 실제 사례를 찾아보지 않았나요?
물론 찾아봤죠. 그래서 2001년 제3차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기후시스템 이해와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 그리고 미래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제시했어요. 2007년에 제4차 보고서에서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후변화 전망을 제시했고 기후변화는 명백한 사실임을 증명했죠.
우와, 어떻게 그런 걸 증명했어요? 도대체 4차 보고서에선 뭐라고 한 거예요?
제4차 보고서에서는 바닷물이 196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평균 1.8mm가 높아졌고 특히 1993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3.1mm씩 상승했다고 해요. 가뭄의 강도는 더 세고 길어져서 열대지방에는 더 넓은 지역에 가뭄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와 반대로 남북아메리카 동부나 북유럽, 중앙아시아에는 홍수가 늘었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면 지구는 덜 더워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줄어들 거니까 세계 각국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녹색성장기본법 제정하고 2010년부터는 나라 기관들이 모두 함께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기관들이요? 그중에 기상청도 포함되는 거예요? 기상청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할 것 같은데 따로 하는 일이 있나요?
기상청은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요. 각 부처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기후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과 예측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IPCC 등 국제기구에 참여해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국제적 영향력도 확대해가고 있죠.
전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내 생각에는 도시숲 만들기와 나무 심기 같은 행사를 자주 해서 우리 이산화탄소가 쉴 곳을 많이 만들면 좋겠어.
맞아. 난 도시숲이 있으면 좋겠어. 도시에는 자동차랑 고층 건물들이 많고 땅은 대부분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어. 그래서 여름엔 더 더워지고 밤에는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서 잠자기도 힘든 것 같아.
하지만 도시와 다르게 산속에 가면 시원하잖아. 도시에도 가로수나 공원숲을 많이 만들고 건물 옥상에도 정원을 만들어서 녹지 면적을 넓히는 노력을 하면 도시의 온도가 지금보다 내려가지 않을까? 도시의 나무 비율이 10% 증가하면 기온이 0.5에서 0.7도씩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들었거든.
자동차를 타고 공장을 돌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산화탄소를 안 내뿜을 수 없죠. 그런데 나니 말처럼 나무를 심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평균 3,166kg이에요. 이걸 다 흡수하려면 978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대요. 그러려면 1년에 12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야 하죠.
TV에서 봤는데 우리가 많이 먹는 고기를 조금 덜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고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들풀만으로는 그만큼 많은 소나 양을 기를 수 없고 가축들을 먹일 곡식을 재배하려고 숲을 훼손하게 됐거든요. 1인분의 쇠고기와 우유를 만드는데 22명이 먹을 수 있는 콩과 옥수수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불어난 소떼들의 방귀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메탄가스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육식을 줄이는 것도 가난한 나라를 돕고 이상기후를 막는 또 한 가지 방법이에요.
소하고 방귀라? 난 고기 정말 좋아하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좀 줄여야겠어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친환경 제품 사용, 자원 재활용,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이 있잖아요. 전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실천할래요.
우리가 노력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도 앞으로 최소 50년에서 200년간은 과거에 배출한 온실가스로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온난화에 적응하는 것도 필요해요.
적응이라고요?
사람은 평균 체온이 0.3도씩 높아질 때부터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정상 체온으로 회복되기 전까지 신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살펴줘야 하죠. 이런 것들을 적응이라고 하거든요. 이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럼 적응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폭염에는 야외 활동 자제하고 방역, 물 웅덩이 제거, 범람 지역 기반시설 이전이나 하수도 정비 등이 있어요.
그런데 적응도 중요하지만 감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감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간단한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것 말고도 온실가스 감축은 계속돼야 해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으로는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 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 그리고 분리수거 재활용이나 나무 심고 가꾸기 등이 있어요. 그것 말고도 옥상 정원을 만들거나 가로수를 조성하고 고효율 단열재 활용하는 것들과 빗물과 중수 활용, 투수성 포장 등이 있어요.
우리 온실가스가 지구에 꼭 필요한 건데 인간들이 너무 많이 배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네. 우리 온실가스들도 적당하게 있으면서 지구에서 인간들이랑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그래, 코리아 미안. 지구를 아프게 한 건 우리 인간들이야. 너희들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만들어낸 것도 우리 인간들이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고 갖고 나가자.
우리 모두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지키는데 나부터 먼저 실천하기로 약속해요.